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06명이 숨지고 4,5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동안 26명, 감염자 수도 1,770여 명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970여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밖에서도 17개 나라에서 65건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소개령을 내리고 전세계를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베이징의 병원들이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약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최근 또다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항행했습니다. 미 칠함대 조 케일리 대변인은 오늘 미 해군 소속 전투함 몽고메리오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미국명 스플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지난 25일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난사군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 군함 배치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또 괌에 미 해군 무인 정찰기를 배치해 중국 해군 함정의 움직임에 대해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세인 살람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미국이 이란군 지휘관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사령관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살람이 총사령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미군들에게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경고한다. 만약 철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살람이 총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군 지휘관을 위협한다면 그들의 지휘관 중 누구도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을 위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를 만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도 자신의 중동 평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모하메드 시타페 팔레스타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은 팔레스타인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와 리비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에서 두 정상이 리비아에서 다른 나라의 개입을 없애고 휴전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가 중단되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리비아 사태 해법과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용기를 격추했다는 탈레반 무장 반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어제 성명에서 아프간 가즈니주에서 미 공군 항공기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탈레반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미군은 항공기의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외부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미 상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에 나선 팸 본디와 제이 헤클루 변호사 등은 권력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선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나오긴 했어도 아직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마스크가 동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 주말에 지역 내 상점에서 마스크가 다 팔려서 구입이 힘들고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경우 2주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요. 지난 2003년 이 사스의 공포를 경험한 미국 내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중국계 이민자들은 마스크를 사서 모국에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흔히 사람들이 쓰는 일명 수술용 마스크는 너무 헐겁고 공기 필터도 없고 또 눈이 노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스크를 쓰면 재채기나 기침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고 또 손에서 입을 통한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되 자주 교체하고 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쓰는 것만큼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 이 당원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미국 대선 특집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8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도에서 8도, 함흥은 영하 1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킬러 데이비스의 노래입니다. 왜 새들은 계속 놀이하는 걸까요? 당신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에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라고 노래하는 The End of the World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Why?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극심한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필요로 한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 발표를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 베니 간츠 대표가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이 미군기 추락 지역에 접근을 막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28일 이 시간 현재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06명,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 때보다 사망자가 20명 이상, 확진자가 1,700명 이상 늘어난 건데요. 우한 폐렴의 확산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발표는 모두 중국 내 상황인 거지요?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 80여 명은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이었고요. 베이징에서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에서 각각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4건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중국령인 마카오, 홍콩은 물론이고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프랑스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현지 상황은 더욱 심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는 공포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4일부터 춘제 연휴를 맞아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걸 우려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현지에 갇혀있는 외국인들 또는 극소수 일부 중국인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에 동영상 등을 올리면서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런 변했고요. 상점에는 식료품, 식수 등 생필품이 동이나 버려서 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환자들이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병원들에는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약은 물론이고 의료진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조차 감염 위험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미 의사들 중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인 의료진들은 우한 폐렴의 백신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군 의료진들을 현지에 투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우한시에 6일 안에 1000동짜리의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이미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중국을 휩쓸었던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 때도 병원을 긴급히 건설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 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리커창 중국 부총리가 27일 우한시 한 병원을 방문하고
정부가 중국을 돕겠다고 나섰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중국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이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에게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매우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는 아주 적은 사례만 보고됐지만 철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는 현재까지 아주 적은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한에 진출해 있는 미국인도 제법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인 우한시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해 있는 중부 주요 대시로서 미국인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 끝에 29일 전 세계를 동원해서 현재 있는 미국 시민, 가족들, 우한 주재 외교관들을 데려올 방침입니다. 또 한국, 일본, 프랑스 등도 우한시에 있는 자국민들을 데려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 책임자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요?
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27일 우한 폐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외국 정부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동원해 자국민을 본국에 데려가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퇴치 노력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했는데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차분히 기다려줄 걸 요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WHO가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었는데요. 현재 WHO는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WHO는 우한 폐렴 사태를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주 이틀에 걸쳐서 이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우한 폐렴 사태를 중국에 한정된 비상사태라고 명명하면서 국제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WHO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계 지도자들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27일 백악관을 찾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먼저 만난 후에 이후 따로 간츠 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네, 두 사람이 백악관에 찾은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이 중동 평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간츠 대표와의 최종 논의를 거쳐서 28일 네타냐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동 평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이제 회동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27일 오전 백악관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기자들에게 이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a plan that's very important to peace in the Middle East. No matter where I went, they say Israel and the Palestinians.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하는 이 중동 평화 구상은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면서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우 훌륭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가 이 중동 평화 구상을 지지한다면 이는 세계의 거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내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간츠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간츠 대표는 앞서 이번 만남을 무척 기대한다면서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 구상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가져올 전략에 관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영내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팔레스타인 측도 백악관에 방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 조치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다면서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26일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국제사회에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이 구상이 지역 안정을 더 위태롭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중동 평화 구상이 어떤 내용이기에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동 평화 구상은 3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중동 평화 구상을 주도한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은 크게 정치, 경제 두 개 축으로 나뉩니다. 일단 복잡한 정치적 측면은 유보하고요. 경제적 측면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팔레스타인 자치령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곧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번의 총선을 치렀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서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3월 2일에 또 한 차례 총선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총선 일정에 바쁜 가운데 백악관 초대응에서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가 합의를 원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의 간치 대표가 국내 문제로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총선 전에 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간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에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면책 특권 요청을 의원들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간 무장단체가 미군기 추락사고 현장에 진입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미 공군 소속 군용기가 27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즈니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즈니주는 아프간 무장반군 세력인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인데요. 가즈니 주정부가 사고 현장으로 보안군들을 보냈지만 탈레반이 무력을 행사해 진입을 막으면서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군기가 추락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탈레반 측은 자신들이 미군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전조사 결과 기계 결함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발포로 발생한 거라는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 미군기는 공군 소속의 E-11A 항공기로 전자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고기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탑승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또 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사고 당시에 5명 미만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미국 관리는 2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탈레반이 주정부의 군의 현장 진입을 막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즈니주 경찰청장은 로이터통신에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시신은 모두 4구고 2명이 생존했지만 현재 실종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이 정부 보안군을 매복 공격하는 바람에 퇴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비울라 무자이드 탈레반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간 정부군이 미군기 추락 지역에 들어오려다가 탈레반에게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자이드 대변인은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나중에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탈레반 측에서는 사망자가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무자히드 대변인은 사고기가 자신들의 영역에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에서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면서 어쩌면 시신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미국 관리들이나 아프간에 있는 다른 국제단체들이 현장을 방문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서는 이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탈레반과의 이 평화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이번 일이 격추가 아닌 사고로 확인되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진행 중인 이 평화협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탈레반 측의 주장대로 피격에 의한 추락일 경우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공공지원 수혜자 이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고요. 이 대선 예비선거 시작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요.
네, 27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틀째 반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직후라서 변호인단이 여기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지 특히 주목이 됐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면서 탄핵소추는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네, 이 반대 변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조사를 요청한 것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던 것이 아니고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변호인단이 강조했습니다. 제이 세큘러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president was at all time acting under his constitutional authority, under his legal authority.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고 법적인 권한에 따라 일했으며 국익을 추구하는 대통령 선서를 지켰다는 말인데요. 외국 정상한테 부패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했던 것은 선서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탄핵소추가 오히려 잘못된 거란 말인가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파면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첫날 변론 주제와 같은 주장인데요. 지난 1998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특별검사를 맡았던 케네스 스타 변호사가 이날 변론에서 민주당 측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네, 스타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민들은 현재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서 비롯된 탄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도한 탄핵의 시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은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는 주장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모호하고 충돌하는 증거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미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변호인단이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씨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에 취업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인 것 자체가 비위에 해당한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습니다. 이 팬 본디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Hunter Biden had no experience in natural gas. No experience in the energy sector. No experience.
헌터 바이든은 천연가스와 에너지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언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이 미국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배경에 힘입어서 미국민의 연간 평균 수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달 브리스마에서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그 부분은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증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추측과 주장일 뿐이라고 세큘러 변호사가 말했는데요. 탄핵 심판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 다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다시 짚어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와 조 바이든 일가 조사 문제를 분명하게 연계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안이 연결된 대가성을 부인하든 그동안의 설명과 배치되는데요.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직접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볼튼 전 보좌관이 조만간 내놓을 저서에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 과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탄핵 심판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으로 일부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앨런 더 쇼이츠 변호사는 볼튼 전 보좌관이 밝힌 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탄핵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더쇼이츠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재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장과 같다는 뜻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커다란 농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탄핵 심판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28일 사흘째 반대 변론을 진행합니다. 예, 지난주 소추 의원 측이 사흘 동안 유죄 주장을 펼친 데 이어서 초기 변론 일정이 이날 28일로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상원의원들이 양측에 질의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가 증인이나 자료를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상원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는 민주당과 완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입장이 맞서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법원이 공공지원 수혜자의 이민 제한을 허가했다고요?
네, 연방대법원이 27일 공공지원 수혜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이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작년 10월 하급심 명령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관련 정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식료품 교환권이나 이 메디케이드 의료 보조금 그리고 주택 바우처 임대 보조금 같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대상인데요. 36개월 동안 이런 제도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불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왜 법정에서 다루게 된 걸까요?
예, 저소득층의 이민을 막는 제도라고 해서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난해 8월 이 관련 규정을 담은 새 지침을 공개하고 10월 15일자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직후에 일부 주정부와 이민단체들이 잇따라 연방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대법관 9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했으면 나머지 4명은 반대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린 건데요. 이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전원 찬성하고 진보 성향 4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연방당국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그동안 하급심 판사들이 자신의 정책적 선호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에 제동을 걸어왔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쪽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측이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시행하게 된 관련 정책은 합법적 이민을 지원자의 재력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라고 딕 더빈 상원의원이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고 전혀 미국적이지 않다고 딕 더빈 상원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대선 예비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군요.
네, 올해 대선의 첫 예비선거가 다음 달 2일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 방식으로 열립니다. 이 코커스는 당원대회를 뜻하는데요. 공화민주양당의 당원들이 각각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6월까지 지역별로 예비선거가 이어지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는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흐름 첫 예비선거가 열리는 아이오와에선 어떻습니까?
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멀슨 대학교가 26일 공개한 아이오와주 최신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30%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1%,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이 13%로 뒤따랐습니다. 이 밖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1%,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각각 10%를 기록했습니다.
자, 샌더스 의원이 경선 초기에 기선에 제압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은 두 번째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26일 발표된 뉴햄프셔 지역 여론조사 3개에서 샌더스 의원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뉴햄프셔 여론조사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먼저 CNN과 뉴햄프셔 대학교 공동조사에서 25%를 얻은 샌더스 의원이 선두였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6% 로 2위, 부티지지 전 시장이 15%로 3위였는데요. NBC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 의원이 2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17%,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로 뒤따랐고요. 지역 방송인 WBUR 조사에서도 샌더스 의원이 2위, 부티지지 전 시장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로 앞서 나갔습니다.
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여론이 샌더스 의원에게 매우 호의적이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한테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아이오와주의 유력 신문인 드모인 레지스터가 25일 워런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줄곧 선두로 주목받아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 전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입니다. 26일 발표된 폭스뉴스 설문 결과 26%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23%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이어서 14%를 기록한 워런 의원이 3위, 10%를 기록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4위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4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그동안 군소주자 집단에 머물렀는데요. 이 뒤늦게 경선에 참가한 데다 TV토론에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폭스뉴스 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달 5%였다가 이번에 두 배인 1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다른 선두권 주자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남은 예비선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일반 투표인 프라이머리가 지역별로 이어집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후로 22일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코커스를 열고요. 다시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는데요. 3월 초에 슈퍼 화요일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경선의 열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슈퍼 화요일이 뭔가요?
예, 화요일 하루 동안 여러 곳에서 예비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올해는 3월 3일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이어서 4월과 5월에 걸쳐 주별로 프라이머리가...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여름에 이 각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각 지역 예비선거에서 지정받은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가서 비로소 후보 선출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공화 양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대선 과정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이라고 하셨죠?
네, 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이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조 월시 전 하원의원 등인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첫 번째 임기를 마치는 현직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로 다시 나서서 재선을 노리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남루한 차림에 빈 공터의 권투 선수처럼 뉴욕에서 살아갔지만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노래하는 The Boxer 들어보시죠.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chest, still the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when I'm scared. Laying low,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ould know. 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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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la. Asking only workme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to come home from the war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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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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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은 오늘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6차례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의 면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 진영의 기수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올해 78세로 3선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버몬트주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버몬트주 버링턴시 시장을 지냈고 1990년에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2006년엔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Your story is for voting for every disastrous trade agreement and voting for corporate America. Did I vote against the Wall Street bailout?
샌더스 후보는 지난 2016년에도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결혼 바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50여 년간 시종일관 기존 제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열정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If we wake up the American people and if working people and middle class people and senior citizens and young people.
샌더스 후보는 종종 대학 무상 교육이나 최저임금 $15 그리고 국가 단일 의료 보험 등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몇 가지는 다른 민주당 경선 주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며 당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활동합니다.
샌더스 후보의 중점 현안.
샌더스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은 역시 Medicare for All,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입니다.
Healthcare is a human right. Not a privilege. Together, we are going to end the international embarrass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ur great country.
샌더스 후보가 오랜 기간 제안한 Medicare for All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제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체제인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샌더스 후보 방안은 기존 민간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을 모두 없애자고 요구합니다.
Congresswoman Alexandria Ocasio-Cortez and Senator Ed Markey have launched what they call the Green New Deal. The program aims to overhaul the entire energy system in 10 years with a
민주당 하원 일부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환경 대책인 그린 뉴딜도 샌더스 후보가 중점을 두는 현안입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와 교통 동력원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쓰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모두 없앨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책에 16조 달러를 투입해 일자리 2천만 개를 추가함으로써 미국 안에서 실업자를 없애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화석연료 업계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 증액, 그리고 군사비 감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hy are we punishing millions of people because they wanted to get a decent education? Why are people in this country paying off student loans for 10, 20, 30 years? That is crazy.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학비 대출금 일부 탕감 방안을 발표하자 샌더스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일체를 탕감해주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샌더스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샌더스 후보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설명합니다.
And what democratic socialism is about is saying that it is immoral and wrong that the top one-tenth of 1% in this country almost 90% almost own almost as much wealth as the bottom 90%.
그런데 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일반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유럽에 많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생산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는 달리 사악합니다.
That we are living in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s that almost all of the wealth and much of the income is going to the top 1%.
샌더스 후보는 부유층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는 고소득자입니다. 샌더스 후보가 지난해 제출한 세금 보고 내역을 보면 샌더스 후보와 그의 부인은 지난 2016년과 17년에 소득으로 100만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샌더스 후보 자신도 고소득층에 들어갑니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 그의 건강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심장 이상으로 3일 동안 입원하고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도 있었습니다.
중도파의 상징 에이미 클로부처.
에이미 클로부처 후보는 올해 59살로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와 워싱턴 DC에서 거주합니다. 그는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검사장을 지냈고 지난 2006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클로부처 후보는 미국 중서부의 일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도파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탈환하려면 초당적인 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s the first woman elected to the United States Senate from the state of Minnesota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는 지난해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클로부처 후보는 명문 예일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시카고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클로부처 후보의 중점 현안.
샌더스 후보처럼 클로부처 후보도 건강보험 문제를 중시합니다.
Senator Warren, you acknowledged that Medicare for All that you couldn't get there right away. You got on the bill that said on page 8, which is why I didn't get on it.
그는 Medicare for All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 체제보다는 Medicare나 Medicaid 같은 기존 체제를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Medicare는 노년층,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입니다.
I came here to make a case for progress and I have never even been to a wine cave. I've been to the wind cave in South Dakota, which I suggest you go to.
글로벌 후보는 또 경제 성장이 더디고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 내 농촌과 도시 외곽 지역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내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농업 연구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체와 가족 소유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축산업 개편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 am running for every parent who wants a better world for their kids. I'm running for every student who wants a good education.
글로벌 후보는 그 밖에 집권 100일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 캐나다산 처방약 도입 허용,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그리고 신원조의 의무화 등 총기 규제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클로부처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클로부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자주 초당적인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집권 100일 계획에서도 이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클로부처 후보는 실제로 상원의원으로 있으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정책들은 기후변화나 건강보험 개혁 등 현안에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성향이 집권 100일 계획을 추진할 때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클로부처 후보는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던 42개 구역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클로부처 후보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중서부 노동자들의 표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020 아이오와 코커스 특집. 오늘은 민주당 버니 샌더스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속 고급 표현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Opioid. 미국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조명받고 있는 오피오이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오피오이드 문제에 관련된 기사 읽어보면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 opioid epidemic has taken an unspeakable toll on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e U.S. The Midwestern state of Ohio held a competition open to scientists, tech companies, and individuals to help solve this crisis.
The opioid epidemic has taken an unspeakable toll on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e U.S. The opioid epidemic. Epidemic 하면 어떤 현상의 유행성 및 급속한 확산 또는 전염병의 확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Epidemic means a widespread occurrence of an undesirable phenomenon or an infectious disease. 전염병을 포함해서 주로 좋지 않은 현상의 확산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미국 내에서 the opioid epidemic 하면 오피오이드 의존의 급속한 확산, 구체적으로 말해 오피오이드의 과다 복용 및 남용의 확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the opioid crisis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The opioid epidemic,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은 has taken an unspeakable toll,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디에? On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e U.S. 미국의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The Midwestern state of Ohio, 미 중서부 주 오하이오에서 held a competition,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어떤 경연대회냐면 open to scientists, tech companies, and individuals, 과학자들, tech companies, 과학기술회사들, and individuals,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 경연대회. To help solve this crisis, 이 위기, 즉 미국 내 오피오이드 확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opioid epidemic has taken an unspeakable toll on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e U.S. The Midwestern state of Ohio held a competition open to scientists, tech companies, and individuals to help solve this crisis.
Epidemic, 어떤 현상의 유행성 및 급속한 확산 또는 전염병의 확산을 가리키는 표현. Epidemic, the opioid epidemic 혹은 The opioid crisis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거론하는 미국 내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번 관련 기사 찾아보며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영화 물랑루즈의 삽입곡입니다.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레거가 부르는 Come What May,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sten to me.